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주께 올려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소위의 망림에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됨에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대로요. 주보 뒷면에 있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전장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훈련, 일상의 기도. 엘리야라는 인물을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2절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3절해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바락을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24절 같이 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네, 그 사이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처음 나오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9장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기적 많이 행하시고요. 9장부터 시작해서는 축구에서 따지면 후반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수도로 가신다고 그럽니다. 가면서는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요. 그런 사건이 쭉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흔히들 변화산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바뀌어요. 이렇게 마치 때 빼고 광내는 것처럼 예수가 이렇게 싹 바뀌는 그런 변화산이란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문득 모세와 엘리야라는 다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활의 인물로 나타나셔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일을 함께 의논합니다. 말하자면은 큰 행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하는 스태프 미팅 하는 것처럼요. 모여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로, 오늘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그러고 난 다음 주에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또 놓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와요. 그렇게 이렇게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를 그치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라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엘리야라는 그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속 내용들을 세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면은 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강건너 불, 무슨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 8,848m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의 정상에서 마지막 내딛는 그 발걸음과 그 저 산 밑에 산 아래 초입에서 내딛는 발걸음이 본질적으로 다른 발걸음이 아닙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으로 시작도 한 걸음, 마침도 한 걸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일상이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결혼식이 결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이 어떻게 그저 한 시간 남짓 안에 지나가는 이벤트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밥하고 치우고 애 낳고 기저귀 갈고 기저귀 또 치우고 빨고 빨래하고 운전하고 또 걷고 버스 타고 직장 가고 일어나고 하는 그 많은 일상의 생활이 그것이 연속되는 것,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기도의 그 중심축을,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데 기도의 중심축을, 우리는 기도의 중심축을 너무 산 정상 꼭대기에서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일상에 세워서 그 일상을 기도하려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나의 일상, 아주 평범하고 사소하고 잔잔한 그 일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계속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본인에게 하시면서 오시면은 이것이 여러분이 마치실 때에 마치 다윗이 그 골리앗 이길 때에 제가 맨 끝에도 길라잡이 밑에 보면은 적어놓듯이 다윗이 한만 했더라도 그 안에 물맷돌 일곱 개, 조그만 거, 돌 있는 것처럼 그거를 딱 가지고 그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물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물맷돌 던지는 건데 그 안에 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내 거로 딱 잡고 가시는 거,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재료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잡수셔서 그거는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그만 이벤트 사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요, 모든 기도에는 그렇게 기도하게 된 사연과 배경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할까?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보아가면서 볼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먼저 드리는 질문은요, 오늘 많은 질문을 주고받을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사연, 내 이야기가 무엇이 배경이 되어서 이런 기도가 나올까라는 것을 봐야 기도라는 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사람이 아닌 것과 얼굴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에는요, 이렇게 그 핵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김연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피겨 스케이팅 나오고요.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돌아가셨지만은 애플 나오는 것처럼, 누구누구 하면은 뭐 나오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라고 풀 때는요, 그것 하나만 잡으면은 전체가 다 딸려 나오는 이야기의 걸개가 있습니다. 거는 거요. 그게 마치 옷걸이 하는 것처럼요. 그것을 플랏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인생에서요, 많은 사건들이 있고 정말로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건들을 빨래처럼, 많은 사건들이 있다 하십시다. 그것을 빨래줄처럼 걸 수 있는 이야기 걸개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은 사건들을 다 걸 수 있는 이야기 걸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장례식 갔을 때,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의 장례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기억할 때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딱 하면은, 김연아 하면 피겨스케이팅을 그거를 쫙 잡듯, 그거 하면은 나머지가 다 딸려오듯이 그 하나를 잡는 게 뭐겠습니까? 근본에 계속해서 하면서 소원은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걸개가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 어릴 때 배우신 것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막 이렇게 막 드라마가 쓰여지고 발전이 되고요, 그러나면 위기의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클라이맥스가 오기가 됩니다. 그때의 클라이맥스에서 사건이 전환이 되어야 맨 마지막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 기승전결로 풀어갈 때에 특별히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 그 뼈대를 이루는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뼈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매일입니다. 붙이면은 매일이겠고요. 혼자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마다, 매일마다, 매일, 매일마다 하는 일상의 기도에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있는 딴 데서 하는 기도랑 달라요. 딴 데서 하는 기도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라도 맨 처음에 예배 시작에 제가 예배로 부름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지, 사람이 귀신 부르듯이 초혼 불러가지고 사람이 불러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에, 인생에, 기도에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시작이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이 성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그 해답은 길라잡이에 나오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한 말을 신약에서 그게 뭔지 아느냐? 우리는 우리처럼 말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하는 그 도구가 뭔지 아니고 존재, 있었다는 것, 하는 것 이전에 있었다는 것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저 한 100여 년 전에요. 영국 사람인데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잘 정복하려고 계속 산 꼭대기 올라가 노력했던 사람들이 몇 번이나 실패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산을 올라가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그냥 약간 조소를 띈 느낌으로 물었답니다. 어차피 올라갔다가 살 것도 아닌데 내려올 거를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제가 좀 붙인 겁니다.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오르려고 합니까? 그의 한 대답은요. 산이 있으니까요. Because it is there.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Because he is there. 어떤 집에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100일 지난 아이가 있어요. 그래 100일 지난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신방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대화하니까 엄마가 이제 있다가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갑자기 100일이 지난 아이가 아유 그냥 갑자기 말문이 터지듯이 그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옹알옹알옹알옹알옹 막 말문이 일어나요. 걔 애 이름도 아울이에요. 그러니까 옹알옹알옹 말이 나오고 사미님 얼굴이 밝아지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옹알입니다. 대상이 생기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그 기, 그 기의 시작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있는 것 대화하는 게 뭡니까? 왔는데 말을 걸어줘야죠. 그래줘야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주는 것이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막 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들어오더만 막 와서 방문을 탁 열더만 문 탁 닫고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야 내가 여기 본연이 살아있는데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그 이면에는요 단순히 그 정도 그냥 기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무시입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있는 게 먼저이고 언어로서 말씀은 따라 나오는 방편입니다. 두 번째 승, 발전입니다.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도 가운데 엘리야는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야 뭐 동쪽으로 가거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 나도 그렇게 그 명령해 주신다면 나도 순종합니다. 제가 또 그분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대체 하나님 명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음성을 제 음성을 안 들어봤는데 말한다 그래서 그게 전줄 알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 명령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 명령인 줄 아느냐? 제 목소리를 전화만 하더라도 아마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느냐? 그 전에 들어봤으니까 알지요. 연이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말만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하고 소통하는데 말만 가지고 하고 만나지도 않아주고 무엇도 안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못 느끼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청각, 그런 한 가지 감각만 고집하는지요? 발렌타인데이에 카드에 편지를 써서 이 지각이 필요한 거고 시각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다가 초콜릿 미각이겠고요. 꽃과 향수 후각이겠고요. 선물하는 여인은 지각과 촉각과 미각과 시각과 후각으로 이게 전할 때에 말 한마디 없어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더 원하는 것은 선물 같은 꽃 같은 당신 자체가 오면은 그러면 완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인적인 감각을 통한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왜 눈이 봉사니? 너는 입맛이 없니?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고 거기다 지각 덮여서 육감이라 그러고 그러난 다음에 거기다가 합해서 우리가 영감도 있고 모든 감각들이 더 많아지는 게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고집할 때에는 그거가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은 전인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만 할 때에는 이 사람 인생과 스토리를 가만히 보시면은 기형적이에요. 아주 들쑥날쑥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죄송하지만요. 라디오, 오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감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나가서 보신 온 사방에서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만, 어떤 사람은 이것만, 이것만 하고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안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흔히들 나오는 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큰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저는 그분께 또 되묻습니다. 큰 기도와 작은 기도가 따로 있습니까? 조금 더 가까이 말씀드리면은 큰 소리 쳐야 큰 일 하고 작은 목소리 가진 사람은 작은 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17장 읽어보시면요. 큰 사건이 세 개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과 수개월 동안으로 생각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날라다 먹여주는 것과 또 수년 동안 뒤주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세 식구가 먹고 사는 것과 또 죽은 애가 살리는 것과 어느 게 엘리야에게는 더 쉬운 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네 가지 중에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겠고 이건 좀 더 어렵겠고 그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신다면 어차피 까마귀 하나의 마음을 엘리야로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또 그 할 수 없는 거는 맡기고 기도의 선택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운 거는 하나님 우리 맡기고 나쁜 거는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권리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은 뭔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는 그런 양식기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일상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어떻게 그 기도를 쓰시고 역사하고 반응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계속해서 일상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게 내 일입니다. 역할을 바꾸고 감히 그것을 주도권으로 바꾸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탁 선언해놓고는 까마귀한테 광야로 보냅니까? 왜 하필이면 야산에 들 까마귀 신세를 지게 합니까? 아침에 온 까마귀 저녁에 오란 보장 없고 오늘 온 까마귀 내일 오란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거기에서요.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광야에서요. 하루 종일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뭡니까? 까마귀가 좋으나 눈이 빠지게 까마귀만 기다리는 게 그게 엘리야가 할 일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주님 까마귀 와야 저 밥 먹습니다. 까마귀가 갖다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안 먹고 자칫 그에게 내가 이런 큰 역사를 한다는 들 수 있는 허세와 교만,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의 거품을 싹 떼버리고 눈이 빠지도록 까마귀만 기다리는 신세.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그를 지키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에 그것이 내나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 가운데 하시면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표시입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 까마귀를 보냅니다. 자기와 등을 진 여왕, 그 이세벨의 나라, 우리 같으면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웃나라예요.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그 나라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사렙다라는 그 동네에 있는 그 과부에게 그것도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이제는 오늘 요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부쳐먹고 우리 죽을라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맨 처음 말할 때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은 과부에게 내가 명해놨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사렙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과부겠구나. 과부가 따로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딱 말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뭔가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자연적으로 될 일이라 그랬는데 과부가 뭐라 그런가 이거 지금 벼로 간을 빼먹지. 이거 지금 밀가루 한 줌 남았고 기름 지금 반병인가 조금 남았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지금 먹고 우리는 죽자 하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나눠달라고 합니까? 그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다 명령해놨으니까 다 알아서 된다 해놓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고 구차스럽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는 거기에서요. 첫째로 그 동네에 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내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를 배워야 했고 또 그 자리를 통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그 사람에게 길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자. 나눠서 같이 먹으면은 이거 계속해서 기근이 이게 어차피 당신도 하루 먹고 이거 먹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적선하는 마음으로 같이 먹고 같이 하자.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겠다. 엘리야가 다 알고 했겠습니까? 어차피 2판 4판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자기도 지금 굶어 죽을 거고 그러니까 과부도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저 사람 말 못 들어봐도 오늘 죽을 거고 들어도 내일 죽을 거고 그런 거니까 최소한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사람은 있을 거니까 그 심정이 복잡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같이 나누니까 그게 기근이 닿을 때까지 3년 동안에 마르지 않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런 입장에 두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저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우리는 사명에 붙잡힌 것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따듬습니다. 사명과 자신이 내적인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많은 경우에 생활의 영성이 있습니다. 짐작컨대 엘리야는 결혼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요. 남편은 아니었지만은 남편의 역할로 과부와 외아들의 생계를 오늘 먹었는데 내일 안 나오면은 같이도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를 베풀고 하는 그 일을 고달픈 생활의 필요를 가장으로 책임지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생활의 기도, 생활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지체와 공동체적인 영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에 갈수록 사명을 이야기하십니까? 내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과 자신을 발이 놓는 생활의 영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역이 이게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이 외식으로 갑니다. 사역의 영성과 사명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 사이에 생활의 영성이 같이 붙여져야 됩니다. 세 번째, 전입니다. 전환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잘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내시고 엘리야는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멀쩡하게 있던 애가 아프다가 그냥 나오면 되는데 죽기는 왜 죽고 그 엄마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제 얘기 닥쳤다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동안에 잘 먹여주고 자기 때문에 잘 먹고 사는 거는 생각도 안 해. 그런데 그게 비난할 거 없이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입장이 다 바꿔지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가요.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그 여자랑 과부랑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니? 시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안고 달라고 해서 안고 자기가 늘상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환경이 몰아치고 위기가 몰아칠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바꾸는 길은 그 프레임에 거기에 대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찢고 뽑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다락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전환하는 역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데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요. 엘리라는 말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고 리라는 말이 그게 나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게 엘리라는 말입니다. 야라는 말이 야외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야외란 말을 영어성경 보면 Lord, 주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살다가 보면은 내가 그냥 정말로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까지도 뭐가 됐든지 간에 나를 완전히 버리고 캄캄한 우주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별똥처럼 유영하는 것처럼 끝도 없이 까라니 저주받은 느낌.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엘리야의 이름 중에 앞부분. 엘리, 엘리, 라마, 왜? 사봤다, 버렸다, 니, 나,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요, 예수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우리는 느낌이었지만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진짜로 버렸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분이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은 순간에, 버림받은 순간에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는 버리셨나요? 예수는,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표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애가 보면은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엄마 엄마 울면서 엄마한테 오는 거. 그게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탄이 주고 나의 환경이 주는 너는 요 프레임에 딱 넣어서 요걸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나는 바꾸겠다는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기승전입니다. 이랬을 때 마지막 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이 위에, 죽은 아이 위에 세 번 자기를 포개놓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원래 모습은 죽은 송장 있는데 십자가 달아놓고요. 거기다가 산 사람을 거꾸로 부딪혀서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죽은 송장 같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사랑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 위에다가 죽은 송장 위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의 몸을 얹고 언제까지 살아나올 때까지 살아나올 때까지 3일 후에 부활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세 번 거기에 자신을 덮쳐서 그 죽음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음에는 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봐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건 많지 우리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죽는 길은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해야 내 사는 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뭐 때문에 삽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할 수 없이 살아요. 마지 못해 살아요. 그게 뭐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되는가? 내가 십자가상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게 죽어가는 과정이지 내가 거기에서 죽었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 생명이 죽을 육체적인 생명을 남은 것을 초조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부활의 생명으로 주신 영원한 영생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습니다. 인생의 길고 짧은 것, 최종 실패는, 성공과 실패는 흔히들 말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짧은 걸 대봐야 안다고. 여러분, 기, 승, 전, 결인데 우리의 최종 결론은 기, 승, 전, 예입니다. 기, 승, 전, 예수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잘못되고 그릇되고 모든 했던 것을 맨 마지막에 결론이 예수로 결론이 될 때에는 앞에 있던 거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고진감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승전결 중에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 말씀하는 거 내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기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결론 나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내가 지금 잡아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안 하는 게 인생의 지혜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승밖에 없습니다. 내 일에서 매일 일상을 기도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뒤바꾸고 이 순서를 잘못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엉뚱한 데서 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쏟아붓고 정작 할 수 있는 내 손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그저 다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를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을 내 일을 기도로 일상의 기도를 성화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 일, 내 일상에 정말 노다지 같은 금덩어리가 천국 같은 에덴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업수이 여겼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일상을 기도로 바꾸어서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전하는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 예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 압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원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활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영력과 체력과 지력과 능력을 저해 주셔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일을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